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는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게 일을 이렇게 하시고 나름대로의 열심히 뭔가 자기 일에 몰두를 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온다 했는데 우리가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또 오라고 우리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25절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26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온다 했는데 우리가 성령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뭐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제자들 떡으로 당시를 걷고 우리도 또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혼자 되게 부지런 떠시고 혼자 뭐 각가지 여러가지 계획 잡힌 게 많아요. 예수님 혼자 생각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면 듣게 되면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 혼자 분주하고 우리는 그한테 감이 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모두가 성령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같은 입장인데 어리둥절한 그러한 상태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왔다고 오셨다고 한다면 약속대로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되게 분주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분주하냐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겁나지 않을 정도로 아니 세상 일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지키는 일에 대해서 되게 바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대한 풀장이 있다고 봅시다. 높이가 한 100미터. 이렇게 뭐 크게 잡읍시다. 높이 한 100미터. 길이 한 100미터. 가로와 세로 한 100미터. 이 풀장이 아니고 엄청났죠. 그 엄청난 풀장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제자들은 그 풀장이 자기 발 바로 밑에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세상 사람들 위에 움직이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대처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친척들이 나를 위에 생각하겠노 가족들이 나를 뭐 미쳤다고 생각하겠나 앞으로 나는 뭐 하고 뭐 먹고 살지 앞으로 그 남들이 나를 예수님 떠난 뒤에 군병들이 나를 체포할 게 아니냐 뭐 두리번두리번 그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차에 예수님께서는 쌉으로 우리 발밑에 거대한 풀장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이 땅을 뻘뻘 흘리시노? 우리는 이 바깥 세상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뭐 분주하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성령 보내줄게 거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 지금 세상 임금이 너를 가지는데 세상 임금이 내한테 올 거야 그러나 나는 그와 관계할 게 없어 나는 세상 임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어? 우리 떠나자 서로 사랑하래 혼자 봤다 혼자 봤다 나중에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제자들 발밑에 엄청난 거대한 새로운 세계, 거대한 풀장 같은 곳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천국에다가 제자들을 집어넣고 이제는 그 안에 빠져버리면 온 천지에 주님의 피의 세계, 보혈의 피의 세계, 그것만 눈에 확 들어오지. 그것만 눈에 이렇게 가득하게 들어오지. 바깥의 세상은 전혀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에 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아버지를 간대에 온대에 다시 올게 성령 받았다. 이런 여러 예수님 혼자 바쁘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풀장 같은 거대한 그 현실과 세계는 애국 같은 세상 나라에서 시시끌끌한 그런 것은 속히 비교도 안 될 정도다, 이 말이야, 그런 게. 그런 것은 너무 시시해서 이제는 그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이쪽 세계가 거대한 겁니다. 이쪽 세계가 거대한 거예요. 그냥 거대한 세계 속에 내가 붕덩 이렇게 놓여 있구나. 그걸 이제 그저 예수님 그리스도 안, 또 예수 안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의 세계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세계구나. 너무나 크고 그게 너무나 넓고 확대되어 있고 엄청난 규모구나. 이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 했는데, 이거 뭐 힘주어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이건 에베소서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정신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마음 눈을 밝게 뜨게 되면, 그 소망이 풍성,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풀장 안에서 역사, 새로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산대요. 뭐 이런 능력이 다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해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단단하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 그칠 게 없어요. 마음껏 경치시고 마음껏 뛰노라도 괜찮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거기에서 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누구 정죄할 사람 없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비난하리요 누가 우리의 실수를 탓하리요 환란, 핍박, 공고 뭐 적신, 가난, 위험 이 세상의 악령, 마귀 백날 천만 닫아도 그렇게 상관없는 세계를 주님께서 갖게, 얻게, 성령 보내줄게. 혼자 분주하죠. 혼자 다 하나의 작품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는 몰라요. 모릅니다. 네가 기뻐해라 하는 그 기쁨이 어느 정도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그 평화이 뭔지 이 성령에 밖에서는 몰라요. 아마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평안을 주노니 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나도 우리끼리 참 이렇게 평안 응?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뻐하고 서로 단결해서 평안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자. 그래 가지고 다지자. 뭐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자제불이한 그런 용기 마음의 절제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달래는 꼴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교육이지. 그거는 성령이 주는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깁니까? 모임입니다, 그거. 그 결심이 몇 시간 가겠어? 몇 분을 가겠어? 뭐, 얼마 안 가요. 이거는 성령이 안 올 때, 성령은 오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평화하라 하니까, 혼자 호흡을, 이거 기호흡, 단전호흡 해가지고, 해가지고, 평화하자.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평화를 유지해야 돼. 아, 평화하자. 평안하자. 자기 체면 걸어서 기껏 유지하는, 예? 침착해야 돼, 이 정도. 그거는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 지금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요, 한마디로서 세상이 갈도 못한 사람들이 벌써요. 바깥에서 뭐 대사를 하든, 뭐 소설을 하든, 뭘 하든 전혀 개의치도 않고, 바깥에 화살 터지고 지진이 나왔어요. 그게 본연의 문제 되는 거예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엄청난 세계 안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풍덩 잠기 있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높이 100m, 길이 100m, 새로 가야 되는 100m라고. 엄청난 세계 안에 바깥 세상에 뭐가 움직이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만든 이 보혈의 피로, 생명의 샘으로 철철 넘치는 이 속죄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이 천국 같은 현실, 예수 안에, 예수, 영생이 넘치는 이 예수 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넘치는 이 예수 안, 이 예수 안에 그게 헤엄치기 바쁘지. 언제, 그런 생각이 정신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세상에 분주하다가, 교회를 막상 교회가 시작한 데서 교회에 올라가면 자기가 미리 예상을 해요. 자, 오늘 주일날이다. 교회를 이제 11시인데 이제 10시다. 사 몰고 나온다. 보면 오늘 또 교회 가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겠노? 자기 딴한 자 예상을 하지요. 뭐 늘, 평소에 늘 가던 대로 은혜를 받겠지. 그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기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합니까? 예측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예측한 폭이 기껏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세상적인 고민 같은 거 하다가 그 약간 예 약간 그 뭐 에이고 내가 세상 같은 고민 할 건 뭐 했노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뭐 위로나 받자 위로나 받아 그 정도 예측해요. 근데 막상 교회 와서 보면 집에 전기 방수세 밥 안 얹는다는 것도 걱정도 안 돼요. 집에 무슨 일이 나는 것도 그것도 그게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만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지냈던 모든 일이 다 이거는 시시껄렁한 눈치를 느껴요. 시시껄렁한 이거는 성사 대화도 안 돼도 죽이라도 밥이라도 상관없는 진짜 오늘 모른대로 세상 임금은 뭐 할 게 없다. 관계할 필요도 저 없을 정도로 예?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그거는 오늘 본문 그 30절은 세상 임금이 내한테 관계할 정도 없을 정도로 아 고민거리도 안 되고 걱정거리 삼을 것도 안 될 정도로 시시끌렁한 그런 일로 보입니다. 진짜 교회 은혜를 받고 보면 아이고 막 이 조치로 계속 막 놀고 사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그저 뭐, 또 예배시간 끝나시 또 하긴 가야 되겠다. 근데 가보면, 또 다 잡고요. 또 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또 다 잡아버려요. 뭐, 한 몇 분 가는 거 몰라. 그 사이 보면 또 그쪽에 적용해가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낸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약속이 자체는 우리의 기분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기분인데, 그걸 이제는 뭐 아주 거창하게 성령이 왔다 해서 하면서 이렇게 위장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성령이 왔을 때, 정말 성령이 보낸다 했으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보낸다 했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긴다 했으니까 진짜 성령이 왔을 때는 어떤 기한 현상이 나는가. 첫째 한 가지 얘기는 베드로 후서 17장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저렇게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서 그에서 나왔을, 우리가 이게 만든 것은 경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신이 우리가 본반대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내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쁜 한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종교 영광을 받으셨느냐 돼.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던 일을 지금 베드로가 회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뽑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걸 경험했어요. 변화산에 베드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고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비록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을 받더라도 이 영광 볼 때는 볼 때 그때뿐이고 막상 자기한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만 예수님은 내몰라하고 나는 예수님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 했냐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 했거든요. 물론 그런 증거를 지금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뭐냐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빌려보자마자 베드로가 분명히 변화산을 봤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이미 성령 받은 상태, 받은 이후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영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덤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해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 그때 그런 경험했다 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안 받을 때는 나 그때 한때 경험했어 지금은 경험은 그런 없어 지나갑니다 지나간 일이야 부지런한 거야 이렇게 치울긴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옛날에 했던, 들었던 말씀이나 그런 체험들이 오늘날 자기와 자기 말 듣는 모든 사람을 샛별 역할을 해서 샛별 역할 그걸 완전히 다 꿰뚫어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 마음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것도 생생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 직장 가면 내몰라라 이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라도 어떻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설거지 하다가도 직장에 가더라도 생생하게 100%에 되게 샘솟듯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사사로의 불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감옥 가도 어디 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늘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알게 해주고 알려주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져서 진짜 편안함과 기쁨을 예수께서 충만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거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여러분 잘 아는 애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보면 나온 애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으나 생각지 못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이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다 할 때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집에 가서라도 뭐가 나옵니까? 집에 가 앉더라도 하나님의 속사정, 속마음이 그 안방에서도 마음속으로 알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작용을 하고 활동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 오나 집에 가나 직장에 가나 어디 가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이 지혜와 구원의 그 능력과 말씀을 어디 가도 계속 되새기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아, 나 그때 교회에 은혜 받았다. 지금은 맹탕. 성령을 안 받으면 그때 5살 때, 아, 10살 때 그때 교회 주일학교 부자 댕기지. 지금은 뭐 교회 안 댕기지 뭐. 그때 참 좋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아, 그때 참 변화산에서 얘 참 주님의 영광이 대단했지. 그러나 지금은 나 예수 몰라. 나 부인해. 세 번씩이나. 주님 바로 앞에서도. 베드로야, 니 저 사람 알지? 나 모른다. 성령 충만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성령을 임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부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말이죠. 예수님 있을 때는 주님 주와 함께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 고개나 잡으러 가자. 그때 한때 체험이었지 뭐. 하나 추억이었어, 추억. 이제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돼. 아이고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세상아 돌아간다. 이게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오늘 내보하는 이야기네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하여 늘 기쁘고 평안하고 당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참 신기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시 회상하라. 그래서 은혜를 도로 받아라. 은혜를 다시 그때 그 은혜 받아라.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기껏해야 기도원에 옛날 은혜 받은 기도 다시 올라가고 성지순례 하면 열대부 다시 하고 옛날 은혜 받았던 찬송가 한번 더 불러봐도 해봐도 안 됩니다. 그때 그 은혜 안 찾아옵니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진짜 성령께서 미처 잊어버렸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감 있게 내한테 주신 지금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이 처지에 이 상황에서 적합한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이걸 깨닫게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덮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뛰려고 뛰어보세요. 안 뛰집니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인간이나 한때 좋았던 것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자기 자신으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왔을 때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주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치 샛별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